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그 귀한 선물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우리가 받는 그 사랑과 닮은 사랑의 마음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진실한 사랑의 동기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 바람까지 우리 안에 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치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메마르고 냉담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심과 담대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났던 우리의 양심이 다시 무뎌지기도 하고 진리로서 민감해졌던 우리의 판단력이 다시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물리적인 환경과 조건의 작은 변화에도 취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이 쇠하거나 세상의 풍파가 거칠게 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까지도 위축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는 우리의 몸의 체질만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해와 바람이 뜨거울 때 풀처럼 마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마저 꽃처럼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만일 신실하신 주의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결산의 날에 우리의 착함과 충성됨보다 지나간 우리의 많은 악함과 게으름을 보며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는 중에도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놓지 않도록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큼은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기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돋보이는 덕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대는 사랑만큼 온전하지 않고 기쁨이나 감사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용기와 담대함만큼 매력적이지 않고 신실함이나 거룩함만큼 향기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다 메말라 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건져줄 소망의 밧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그런 우리마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을 이끌어주는 생명의 구명줄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은 우리에게 그러한 끈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공고한 삶을 사는 성도가 붙들고 있는 그 한 줄기 외로운 끈을 봅니다. 사실 이 시편은 밝은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즐거운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에는 기쁨이 넘치지도 않고 사랑이 흘러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시편 기자의 마음은 감사나 만족, 평안과 같은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들이 이 시편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입에는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또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또한 그의 삶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에게는 슬픔과 억울함과 분함도 있습니다. 그는 7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 파묻혀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시편의 탄식은 욥의 탄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욥은 욥기 30장 19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욥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진흙 가운데 던져진 쓸모없고 잊혀진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탄식했습니다.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시편 120편 기자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이 진흙처럼 괴롭고 답답하다고, 그리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 자신은 마치 티끌이나 재가 된 것처럼 무력하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정서의 더미 속에서도 하나의 끈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시편 120편 기자는 본문 1절에서 일찍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전에 자신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기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의 티끌과 재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마치 진흙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2절처럼 여호와여 하고 부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며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의 메아리는 이 시편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편의 끝까지 이어지는 시편 기자의 탄식은 생명 있는 자의 탄식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 시편의 탄식은 특별한 탄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울리는 부르짖음과 기대의 메아리를 거두어내고 이 시편을 읽는다면 이 시편은 고유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다면 이 시편은 그저 고된 삶과 악한 원수들로 인한 복수심, 원망, 억울함과 미움만 남은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한편의 노래만 아니라 이 노래가 반영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과 같은 여러 성도들의 영혼에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중에도 성도의 영혼은 생명을 아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비록 다급함과 괴로움과 슬픔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성도가 가진 영혼의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부르짖습니다. 20편을 채우고 있는 탄식은 바로 그와 같은 소리, 곧 산자의 소리입니다. 20편은 죽지 않고 살아서 부르짖는 성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편의 가치는 성경 속에서 이 시편이 놓인 위치를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도 별도로 따로 묶인 15편의 시리즈 시편들 중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연속되는 15편의 시편에는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들에 붙어 있는 히브리어 표제어는 올라감 또는 오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는 이 표제어를 발걸음에라는 말로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들이 어떻게 이런 표제어 아래 함께 엮이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기원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 서기관들에 의해 이 15편이 이와 같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올라감 또는 발걸음이란 표제어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마침내 산지에 고지대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영한 표제어였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15편의 시편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3편에는 다윗의 시, 그리고 127편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훨씬 이전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반면 126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기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마 서로 다른 시대에 지어진 이 시편들은 나중에 편집자들에 의해 한데 엮여졌을 것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시온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만한 노래들이 올라감의 노래들 또는 발걸음의 노래들로 선별되어 엮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이 노래들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큰 절기들, 곧 유월절, 칠칠절, 특히 이 가을절기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에 모여드는 사람들에 의해 낭송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치열한 삶을 살던 백성들이 절기 때 시온을 향해 모여들며 그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함께 이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때 일찍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던 자신의 조상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은 그렇게 불려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노래를 통해 시온을 향해 걸음을 떼던 그 옛 사람들의 형편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보며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씨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노래를 부르는 선창자와 그 선창자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회중들의 형편과 마음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마음은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한 가지이기보다는 메마른 가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다급함과 답답함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가며 노래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고단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한 애가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을 지배하는 것은 한의 정서나 분노의 감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이 시편은 올라감의 노래입니다. 70인역에 붙여진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이 시편은 발걸음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탄식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권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께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그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들마다 각각 독특한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은 일반적인 흐름, 기승전결의 순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통과 그에 따른 탄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들도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를 드림으로써 결국 그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된 확신과 감사 또는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마지막 절만 보아도 이 시편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는 탄식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다른 시편들에도 이런 탄식들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120편은 자신의 비관적인 상황을 탄식하면서 노래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이 노래는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긍정적인 깨달음이나 소망어린 말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나 예상과는 사뭇 다른 마무리입니다. 단순히 마무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과 2절, 둘째 연은 3절과 4절, 마지막 연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첫째 연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내며 탄원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과거 환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그로 인한 감사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현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환난의 실체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사실을 말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거기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탄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에 해당하는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죄악을 저주합니다. 3절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를 너 속이는 혀여 라고 다시 부르며, 4절에서 그 원수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무뎀나무 숯불이 주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시편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은 원수들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고 화평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이는 혀는 화평을 원하는 시인과 싸우려 합니다. 전쟁하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이 그 원수에게 날카로운 화살이 더해지리라고 말한 것은 그 원수가 일으킨 전쟁의 고통을 원수 자신이 받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언급된 무뎀나무는 불이 빨리 붙고 또 오랫동안 타는 땔감으로 잘 알려진 나무입니다. 시인은 그 속이는 혀가 순식간에 시작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러한 숯불과 같은 고통을 당하리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인 5절에서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외롭고 괴로운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호소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5절에 언급된 매색과 계달은 모두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으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먼저 매색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손자 곧 야벳의 아들들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또 매색은 흑해 인근의 러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도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색인이 러시아 슬라브족의 뿌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편 계달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계달과 압부엘과 밋삼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달은 아라비아 광야 남쪽 변방을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한데 그 지역에 사는 베두인들을 계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메색인과 게달인은 모두 거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시인은 내가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인이 거주했던 정확한 지명이나 시인이 가지고 있던 이웃들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매색과 개달은 모두 비유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5절이 표현하는 더 중요한 요점은 시인 자신이 처한 현실과 환경이 그만큼 척박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거의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인은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울에 거주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색과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매색과 게달의 장막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누리던 사울과 함께 살았던 것, 또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던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처럼 괴로운 삶의 형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매색과 게달은 내가 화평하고자 하여도 화평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나를 적대하는 나의 환경을 말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화평을 원하여서 화평을 위한 말을 할 때에도 그들은 내 말을 꼬투리 잡아 나와 더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을 만들어서 처음에 불렀던 시인의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그가 처한 괴로운 상황으로 인한 탄식과 좌절스러운 마음이 담겨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 독특한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불려져 왔습니다. 특히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들에게 불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오를 때 너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라고 정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편이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의 노래가 되는 것은 이 노래가 많은 순례자들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우리와 같은 영적 순례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줍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고대하며 찾는 성도의 마음을 잘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의 시작으로 알맞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순례자들이 빠져나온 세상과 순례자들이 열망하며 추구하는 시온의 평안을 첨예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매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는 이 시편의 탄식은 바벨론의 고단한 포로 생활에 찌든 땀 냄새와 눈물 냄새가 풍겨나는 탄식입니다. 동시에 이 탄식은 매색과 게달의 장막과는 대조되는 시온과 그곳에서의 평안을 향한 간절한 그림과 사모함이 녹아있는 탄식입니다. 이런 탄식은 물리적으로 바벨론이나 매색이나 게달의 장막에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국에 사는 백성들, 부산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탄식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귀환 때만 아니라 이후 각각 흩어져 치열하고 공고한 현실과 씨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 시온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 순례자들은 저마다 죄와 눈물과 실패와 답답함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분의 집을 바라며 그분의 산을 향하여 그분의 성으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여기에는 없는 화평을 찾아 저리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 하나인 시편 122편 3절과 7절은 그 순례의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내 성 안에는, 곧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순례자들은 여기 매색과 게달의 장막에는 없는 화평, 곧 샬롬을 찾아 저 화평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선 순례자들이 바라고 의지하던 하나님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바라고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들이 미워하고 저주했던 현실과 동일한 삶의 현실이 우리의 등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거하는 여기 매색과 계달의 장막, 곧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을 미워하며 저기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을 사모합니다. 이 시편은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각기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던 우리가 함께 모여 올라가는 것, 성전으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그래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뢰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또 어떤 성숙한 사람은 회개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깨끗게 해주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섬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쉼과 회복을 위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옳고 다 좋은 통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순례자들의 노래들 중 첫 번째 노래인 시편 120편은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긍정적인 몇 가지 단어들로만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샬롬을 향한 우리의 순례에는 시편 120편 기자가 가졌던 것과 같은 치열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에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울음에는 한숨을 짓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죄와 악이 있는 삶의 실제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고 외치는 탄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원하던 화평이 실현되지 않고 원수의 악함을 분하게 여기는 가슴 시림이 있습니다. 영적인 순례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조건이 우리가 갈망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주 뼈저리게 느끼며 아파하곤 합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올라가는 이 길, 이 영적 순례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들 중 첫 번째 노래인 시편 120편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올라감이라는 표제어를 가진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15편의 시편들이 계단 구조, 15개의 계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오름의 마지막 계단인 133편과 134편에서 노래하는 주제는 다름 아닌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은 그 올라감의 첫 계단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순례자들의 현실과 그런 현실 가운데서 화평이 더욱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순례자들이 가진 그런 현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더욱 평안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성전에 오르는 자들은 이 영적 순례의 여정 끝에서 마침내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오르는 순례자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화평, 곧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믿음의 연합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과 복을 서로 풍성히 나누는 그야말로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자들이 그 올라감의 끝에 이르게 될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의 풍경입니다. 성전에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순례자들의 노래 중 이 첫 번째 노래가 말하는 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0편은 나는 샬롬이 거부당하고 샬롬이 파괴된 곳에 살고 있다 하는 탄식과 가슴 시림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특정 시대의 순례자들에게만 있었던 아픔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주 샬롬이 파괴되고 샬롬이 거부당하는 내색과 계달의 장막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잠깐 지난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곳에 머물기도 하며 심지어 오래 거주하기도 합니다. 내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샬롬에서 먼 것과 같은 우리의 현실은 자주 우리를 지치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이런 현실은 때때로 우리 안에 삶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죄악된 현실로 인한 이 고단함과 탄식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순례자들의 기대를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두신 그 소망의 불신은 끄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내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자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기대와 그리움이 더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며 탄식할 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더욱 재촉하시며 친밀히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내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우리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길 바라는 성도의 갈망이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시편 84편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는 성도의 소망에 불을 지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귓가에 시편 91편처럼 속삭이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내색과 계달의 현실은 우리를 위한 성령의 이러한 약속과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크게 동하게 하며 우리 발을 더욱 간절히 성전으로 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잠깐 동안 여러분의 순례 여정에 함께하며 여러분들과 이 올라감의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바라는 그 집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오르는 도상에 있습니다.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올라감의 여정과 올라감의 노래들은 내색과 계달의 장막에서와 같은 고단함과 탄식이 있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길과 이 노래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땅에서 평화의 성읍을 바라는 자들을 위한 기도 또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내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했던 옛 순례자들의 노래에 깊이 공감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례의 길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한 부응할 수 없는 기대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기대의 불씨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는 큰 찬송 소리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과 기도는 아직 아버지 집을 저 멀리 바라보며 그리로 올라가는 우리와 같은 순례자들에게 여전히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마운 길을 잘 올라갑시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올라갑시다. 분명 우리의 이 올라감의 여정은 영원히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는 조만간 이 수고롭고 고단한 여정을 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속이는 혀, 곧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세상의 죄와 거짓이 다 그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조차 우리의 하나님의 큰 권능 아래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결국 모든 악의 악함이 다 드러나고 그 악을 따르던 자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잠깐 동안 함께 인내하며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소멸되고 심판받을 모든 죄악들을 계속 미워합시다. 이 시편 기자처럼 미워합시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미워합시다. 그 저주받을 죄악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합시다.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입술마저 거짓된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혀마저 속이는 혀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싸우며 나아갑시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며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본향이 아닌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매색 주민처럼 게달의 백성처럼 되지 맙시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며 부르던 그 믿음의 노래들을 우리도 마음과 소리를 합하여 함께 부릅시다. 모쪼록 전에 아브라함의 순례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다윗과 함께 하시고 바벨론 포로귀환자들의 험한 길에도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들처럼 올라가며 노래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참된 샬롬에 이르기까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